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레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레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진노가 다 쏟아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장은 1장, 2장과 같이 슬프다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3장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저자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은 그 기대가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비참한 현실들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애통해 하는데요.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다는 고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굶주렸길래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이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 은총은 물론이고 일반 은총까지도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들도 이 못지않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겠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네, 분을 내시는 분, 그리고 시온의 불을 지르시는 분은 여전히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시온의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단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고 심지어 피난 가는 그런 길에서 매복해왔다가 붙잡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도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전혀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상상도 못했죠. 전혀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을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나? 오늘 저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 그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었는지 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들을 격리하는 일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고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망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의인들까지도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대를 하는 박해를 하는 그런 일까지도 저지르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신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격리를 했던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막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을 높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게 되었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역사가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교회에 정말로 치명적이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또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타락도 그랬고 또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가 쇠퇴한다면 그 이유도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건물 교회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정말 안타까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질서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네, 여기에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학자들은 이것이 시드기야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시드기야가 어떤 죄를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일반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죠? 참된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저 헛된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뒷부분에서 21절 22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했던 에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들 보면서 이 에돔은 잘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그래 니네 실컷 좋아해라, 그래 그렇게 실컷 즐거워해라, 너희들에게도 잔이 이를 것이다, 이 심판의 잔이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벌을 하시고 그들의 허물도 드러내신다, 이런 말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2절 이제 전반절인데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형벌이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예레미야 전체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 한 구절로 끝나는 메시지여서 굉장히 또 빈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희망이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과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내려지는지를 보면서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 그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2절 딱 한 절에서 그 소망을 아주 미약하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희망적인 것이 22절 한 구절에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발견하기는 힘들지만은 다른 표현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네, 11절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분을 내다, 내시며, 이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칼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 원래 의미가 마치다, 힘을 완전히 소모하다, 어떤 일을 완전히 마치다 또는 힘을 완전히 소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진노를 다 소비하셨다, 다 쏟으셨다, 다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3장 22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3장 22절 한번 볼까요?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뭐냐면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에 칼라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무궁하다는 것은 궁하지 않다는 뜻이죠. 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궁하지 않다. 끝이 없다. 소진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또 진노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긍휼은 끝나지 않는다. 다 소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고, 진노는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소진될 수 있다. 다 소진되는 날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 소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그 긍휼이 결국에는 임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시무시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전혀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런 그런 감정들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하는데요, 그 고통이 굉장히 크면,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정말로 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런 어떤 위로, 또 그것을 통해서 전하여주는 어떤 그런 희망은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고통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류 전체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정말로 크면은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위로가 미약하게 느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는 다 쏟아집니다. 다 소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끝이 있는 날, 이 진노가 다 쏟아지는 그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끝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고난의 끝에서 항상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